이 시간 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신약 9페이지 10페이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간과 갈급하여 나왔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제가 몇 주 전 새벽 기도 때 이미 함께 나눈 구절인데 그때 나누지 못한 또 그 남은 얘기가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그 오늘 그 본문을 봤던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이 본문을 받았을지 한번 묵상하다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돼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나누게 됐습니다. 그 제가 미국에 온 지 1, 2년 됐을 땐가 그러니까 벌써 10년이 훌쩍 넘어버린 시절인데 그때는 제 신분이 비자 상태라서 아내는 일을 하지 않고 저만 사역하면서 있었을 때였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혼자 그렇게 사역을 하고 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좀 그 쉽지 않은 상태라서 가능한 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끼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대로 아끼고 살았습니다. 뭐 그때는 아내가 장을 볼 때는 일주일치 그 모든 먹을 것들을 식단을 적어가지고 쭉 적어서 거기에 필요한 재료도 한 가지씩 다 적어가지고 가서 장을 봐오면 그 영수증을 냉장고에 붙여놓고 먹을 때마다 지워가면서 다 지우지 않으면 장을 보지 않는 뭐 그렇게 살았었고 또 뭐 아이들도 뭐 머리 깎는데도 미랄에 계시는 권사님 미랄에 봉사하시는 권사님이 하시는 미용실에서 가서 깎았었고 뭐 그런 일을 했었는데 또 아내도 자기를 위해서는 뭐 옷이며 화장품이며 전혀 구입하지 않고 그렇게 살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아이들이 어리고 하니까 한두 달에 한 번 특별한 날에 외식을 하러 갈 때가 있었습니다. 애들은 뭘 먹어도 또 밖에 가서 먹으면 또 재밌어하고 신나하잖아요. 뭐 그래서 갔었는데 그때가 무슨 날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도 그 큰애 용호가 학교에서 무슨 상인가를 타오지 않았을까 뭐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끼리 저녁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여러분들 아는 산수갑산투라는 식당이었는데 마침 거기가 갈비집이잖아요. 뭘 먹었는지 메뉴를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확실한 건 갈비를 먹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다음 얘기가 되니까 그리고 뭐 아이들이 어려서 그때는 많이 먹을 때는 아니니까 아마 메뉴 한 두 개 정도 시켜가지고 가족들이 먹고 있었을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메뉴를 그 음식을 주문한 게 나와서 먹고 있는데 옆자리에 이제 옆 테이블들이 처음에는 비어 있었는데 사람들이 쭉 들어오더니 이제 뭐라냐면 갈비를 굽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비를 굽기 시작하니까 다 괜찮은데 작은 애가 그때가 세 살이나 네 살 됐나 하는 작은 애가 갑자기 찡얼거리기 시작하더니 자기도 갈비를 먹겠다고 그때부터 이제 졸르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 당황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좀 달래보기도 하고 집에 가서 다음에 집에서 갈비 사다가 해둘 테니까 오늘 그냥 먹고 가자 해도 뭐 막무가내로 난리를 치는 거예요. 뭐 사실은 아무리 그래도 소용이 없어서 애써 무시하고 주문한 음식 대충 빨리 먹고 나오는데 좀 그렇잖아요. 그때 부모 마음이 뭐 화도 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좀 뭐라 표현할 수 없는 힘든 마음이었어요. 뭐 저는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에 와서 장애인 사역 함께 하자 이런 부름을 받고 왔기 때문에 정식 선교사는 아니어도 선교사의 마음으로 미국에 왔어요. 뭐 그래서 좀 부족하게 살아도 감사했고 또 불편하게 살아도 힘들게 느끼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아이가 물론 잠깐 순간이지만 그렇게 아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은 저도 부모인지라 속상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듣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잠깐 경험한 그것보다도 훨씬 적으로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녀들에게 더 많은 미안함, 더 많은 안타까움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 그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었잖아요.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요즘은 보통 한 가구에 4인 가족이 기본 가족인데 예수님 시대에는 책을 읽어보니까 6인 가족을 기본으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6인 정도의 뭐 유대인들이 지금도 애들 많이 낳잖아요. 그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인 가족의 기본 구성이었는데 그 학자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이런 것도 계산하나 싶은데 예수님 시대 6인 가족의 최저 생계비가 얼마였을까? 뭐 책을 읽어보니까 보통 250에서 300 데나리온이 아주 최저로 쓸 때 필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사람이 매일 일감이 있다고 가정하고 일을 해도 안식일을 52일 빼고 그리고 유월절이니 뭐냐는 명절 빼고 하면 300일 정도로 일할 수 있었고 그러면 300데나리온을 번다고 가정하고요. 물론 그때는 그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일할 수 있는 일감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해도 가장이 벌어오는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으로 6명의 가족이 먹고 살기에는 굉장히 빡빡했던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이 아는 유대인의 율법책 탈무드 아시죠? 탈무드는 아시겠지만 그 전에 그것의 기원이 되는 책이 미시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오랫동안 말로 전해오던 유대인의 율법을 처음 정리했던 책인데 그 책에 보면 그 하루 품삯 그러니까 얼마였지 아까 한 데나리온으로 살 수 있는 빵 대충 무게가 한 파운드 정도 1파운드 정도 되는 빵 그걸 12개를 살 수 있었대요. 그걸 사면 끝이에요. 하루 품삯이.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이 하루 품삯을 받아서 빵을 사 먹었다고 하면 6명이 기본 가족이니까 한 명당 파운드짜리 빵 2개로 하루에 모든 먹을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유 이런 거 없고 야채 없어요. 빵만 살 수 있어요. 빵만 한 사람당 2개씩 사서 나눠줄 수 있는 정도였죠. 이게 뭐 그 정도 먹으면 배부르지 않겠냐. 저는 그 빵 2개만 먹고는 못 살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같은 시기 그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중에 부자들 말고 서민들의 1년 그 소득이 보통 5천 데나리온이었대요. 그러니까 250에서 300 데나리온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빠져있었을 건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 건지 아마도 굶기를 밥 먹듯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을지 대충 그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저는 안 가봤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는 데가 덥고 건조한 지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서 그 빵을 먹으려면 매일 새롭게 구워야 됐어요. 빵을 아까는 사먹는 걸 예로 들었지만 사먹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러면 거기서 빵을 구워야 되는데 어머니들은 가족들을 식사를 위해서 빵을 굽고 준비하려면 보통 서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밀가루를 사다가 빵을 만드는 게 아니고 거친 곡식을 사다가 빻아서 반죽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불을 피워서 그렇게 그 빵을 구워야 했기 때문에 서너 시간이 걸리는데 거기다가 빵 만드는 기술이 지금처럼 뭐 이것저것 집어넣어가지고 부드럽게 만들 때가 아니기 때문에 빵을 구워서 꺼내 놓으면 그 덥고 건조한 날씨 때문에 금방 돌처럼 딱딱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끼니 때마다 이때는 보통 일일 일식을 했대요. 하루 한 끼밖에 안 먹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끼니 때마다 빵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그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이 말은 진짜 돌이라기보다는 구워놓은 지 오래돼서 딱딱하게 굳어서 못 먹게 된 빵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빵을 달라고 하는 아이에게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빵이 아니라 방금 구운 따뜻하고 말랑말랑한 빵을 주고 싶지 않겠냐는 거죠. 부모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이스라엘 서민들은 세금 문제도 있었고 혹독하게 세금을 받아갖고 또 사람은 많고 일자리는 적다 보니까 임금도 굉장히 쌌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고생들을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굶지 않고 저녁에 빵 굽기 위해서 불을 피웠던 피울 수만 있어도 그래서 빵을 구울 수만 있어도 그들은 감사했을 거라는 거죠. 그 이전에 우리 저희 부모님 시절에 집에 밥할 쌀이 떨어졌어도 애들 기죽는다고 엄마들이 그 솥에다 물 붓고 그 나무를 떼서 그 굴뚝에 연기가 나가겠다고 그러던데 어쨌든 마찬가지로 빵 굽는 연기가 밖으로 나가는 집은 그래도 형편이 나은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예. 그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 생선을, 그 물고기, 생선을 잡을 수 있는 곳은 지중해, 홍해, 그리고 갈릴리 호수 정도였어요. 근데 그때 그 선박 기술로 지중해는 고기조 잡으러 나가기 힘들었던 것이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곳이어서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조그만 배로는 그곳에서 고기를 잡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중해 쪽에는 어촌이 별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 시대에 성경에 나오는 어촌이라고 하면 무조건 갈릴리 호수 근처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어촌 대부분이 갈릴리 호수 근처였는데 그 어부들이 이제 고기, 물고기를 잡으면 유대인의 규정이죠. 음식 규정에 따라서 먹을 것과 못 먹을 것을 고르고 또 먹을 걸 고르는 것 중에서는 좋은 것들은 다 골라서 파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 어부들은 그들이 잡은 생선을 그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싱싱하고 상처나지는 않은 생선들은 뭐 1년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하는 고급 식재료로 그들은 여겼던 거죠. 왜냐하면 어부들이 잡은 생선들은 대부분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팔려나가는 그런 그 생선이었어요. 물론 갈릴리 호수에서는 우리 요즘은 사람들이 잘 먹는 장어나 물뱀 같이 그런 것들이 잡혔지만 뭐 그것은 로마인들이 먹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남는 생선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도 유대인들의 음식 규정에 따라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비늘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생선이 먹고 싶다고 해도 생선들을 팔아서 빵을 음식들을 사야 됐기 때문에 생선을 주기가 어려웠는데 그렇다고 율법이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고 하는 장어나 뱀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생선들을 자녀에게 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녀들이 생선을 닦았는데 생선을 못 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선을 주지 못하는 부모의 안타까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정말 그래서 어부들은 그 팔지 못하는,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팔 걸 다 골라내고 남은 그 상처가 나거나 팔 수 없게 상품이 상한 그런 것들을 그 생선들만 겨우 집에 가져갈 수 있었는데 왜 매일 그 빵 조각도 제대로 배부르게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아빠가 한번 생선을 가져왔을 때 얼마나 잘 먹었겠어요. 정말 별미였겠죠. 물론 아이들이 자기들이 먹으면서 미안해서 아빠도 한번 드세요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아빠는 배불러 먹었어 이러면서 자녀들을 바라볼 때 아이고 내 자식 입으로 맛있는 거 들어가고 있는구나 보기만 해도 뿌듯했던 했던 그 아빠들의 마음을 엄마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마음에 오늘의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지금 빵도 제대로 배불리 먹이지 못하고 정말로 생선 한번 먹고 싶다는 아이들에게 주지 못하는 그 부모의 안타까움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정말 주고 싶어하는 너희의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저희 작은 애 일과 함께 일을 생각하다가 또 하나 떠오르는 일이 있어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 병이 있어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는데 아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아픈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뭘 먹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밤새도록 열이 나니까 뭘 먹으면 토하거나 음식을 받지 않아 토하거나 아니면 먹지 못하니까 제가 지금도 갖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제 마음을 돌이킬 때마다 아무것도 정말로 아프리카애처럼 삐쩍 말라 있는 제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때 딱 하나 먹고 싶은 것들이 떠올랐던 적이 있어요. 저희 아이랑 똑같은 음식인데 갈비였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구워 먹는 갈비가 먹고 싶다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저희 집에 들어오는 길에 큰 길가에 갈비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뭐 자주는 말씀 못 드리고 한 번씩 얘기를 했죠. 저건 한번 먹고 싶다고. 그런데 갈비를 사주지 못하셨어요, 부모님께서. 그때 갈비가 정말 먹고 싶었기 때문에 철없는 마음에 부모님께 많이 서운했었는데, 근데 제가 왜 갈비 맛을 기억하냐면요. 그건 제가 열몇 살 때인가 가족들과 갈비를 한번 먹은 적이 있어요. 뭐 그게 저의 10대 때 고기를 밖에서 사 먹은 처음이자 마지막 기억인데, 아버지께서 공무원이셨고 어머니도 열심히 하셨지만 저희 가족이 할머니, 할아버지에 저희가 5남매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까지 하면 9명이었어요. 그래서 기억해 보면 외식이라고는 1년에 한두 번 짜장면을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때였는데 그런데 그날은 온 가족이 갈비집을 갔었던 거예요. 지금 어릴 적 저희 집 상황으로 볼때 제가 보기엔 누군가 사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말 하면 또 저희 아버지가 제가 설교하시면 어떻게 찾아보시고 얘기하시는데 아마 전화 올지도 몰라요. 그거 내가 사준 거 맞다 이렇게 할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때 생전 처음 갈비라는 음식을 먹어봤는데 그래요. 정말로 뼈에 기억될 만큼 맛있는 맛이었어요. 와, 세상에 이런 음식도 있구나. 제가 그런 기억을 갖는 음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갈비를 처음 먹었을 때하고 두 번째가 햄버거를 처음 먹었을 때인데 어쨌든 간에 그 맛이 정말 뼈에 기록될 만큼 너무나 맛있는 맛이었어요. 그래서 아파서 못 먹을 때 그게 딱 떠올라서 그게 먹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부모님께서 저 하나만 데리고 나가서 그걸 사주실 수는 없잖아요. 결국 움직이면 7명이나 9명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걸 감당할 수는 없으셔서 사주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일을 가만히 기억해 보니까 제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 제 마음인 거예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아들이 아파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정말로 먹고 싶다는 걸못 사주고 있구나.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저희 작은 애가 저희 먹다가 자기 갈비 먹고 싶다고 정말로 고집 피울 때 그러지만 사주지 못하고 식당을 나와야 했을 때그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그래서 아버지도 저처럼 마음이 상하셨을 거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무슨 철이 없었지만 철이 없는 상태라도 분명히 아이의 이 말에 아버지는 분명히 상처를 받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비슷한 경험을 하실 때가 있었을 거예요. 뭐 작은 예로는 집이 좁아서 어릴 때는 괜찮지만 커가면서 나도 방 하나 갖고 싶다 그러는데 형편이 안 돼서 못줄수 있잖아요. 뭐 그때도 그런 마음이 조금 들겠고 그보다 제가 많이 들었던 것들은 많이 힘들어하실 때는 자녀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가고 싶은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장학금이 많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도저히 그걸 나머지 돈을 대줄 수가 없어. 그렇다고 아이가 대학 4년 졸업하고 나오는데 론을 달고 나오게 할 수도 없어가지고 미안한 마음에 주립대학이나 시립대학을 가자 이렇게 말할 때 그리고 차라리 그래도 불구하고 아이가 나는 그래도 내가 가고 싶은 대학 겠다고 때를 부르면 괜찮은데 아이가 미리 알아서 부모님 어려운 거 알고 내가 주립대학 시립대학 가겠다고 말하면 너무 힘들었다고 그런 얘기 하시는 걸 들었는데 정말로 그럴 때마다 부모의 마음이 많이 미안하고 속상한 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귀한 것을 달라는 자식의 소리를 가난 때문에 외면할 수밖에 없는 부모들의 고통과 안타까운 마음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것들을 자식에게 주고 싶어 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함께 공감하면서 먹먹해 하던 그 자리에 앉은 많은 부모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 부모의 마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앉은 너희 많은 부모들의 절절한 마음이 바로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너희가 능력만 된다면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할 것이다. 능력이 안 돼서 못 주고 가슴 아파하는 것 나도 안다. 나 하나님은 절실함으로 구하는 모든 자에게 좋은 것으로 줄 것이다. 그러니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어줄 것이다. 그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자녀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능력이 안 될 때 애써 모른 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하나 모두 마음에 담아놓는 그 부모들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려는 아빠의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분당에서 사역을 할 때 저희 장애인 부서에 선생님이 하나 있었어요. 좋은 대학을 다니는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이 친구가 집이 괜찮아요. 분당에 있는 대형 아파트, 큰 아파트 살았어요. 그런데 방학 때마다 해외여행을 가더라고요. 근데 갈 때마다 어떻게 가냐면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되는 아기 있잖아요. 그 아기를 데리고 가요, 항상.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렇게 가면 비행기 값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 가서는 어떻게 사냐 했더니 뭐 평상시에 과외하고 뭐 해서 돈 모아서 그걸 쓴다고. 그래서 굉장히 독립적이고 잘 괜찮은 아이구나 했는데 나중에 부모님 얘기를 들었어요. 애가 그런데 가려고 그러면 한 번도 부탁을 안 한대요. 자기 방학 때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좀 도와달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애가 독립적이고 그런 것들은 고맙고 하지만 때때로 부모로 속상하다는 거죠. 부탁하면 해줄 수 있는데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는데 굳이 저렇게 한다고 고마우면서도 속상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어찌 보면 비슷한 것이 우리 하나님 마음이 아닐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시는데 찾기만 하면 주시는 거, 구하고 그러면 주시는데 두드림이 열려 주시는데 안 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아빠의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를 찾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절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귀한 것을 얻고 또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찾아내고 또 천국의 비밀을 담은 문을 열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또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 엄마 되시, 부모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셔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는 또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또 은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